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 궁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회견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심각하게 악화한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다며 우리는 영내 문제에 관계된 모든 당사국이 호전적 수사를 자제하고 차분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북핵 육자회담 재개를 공동과제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도 장시간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 도발 행동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외국 정부 자금 수수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7일 미국 국방부가 연방 하원에 보낸 서한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실은 지난 11일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플린이 외국 기관으로부터 자금 수수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률과 정부 규정은 퇴역 장성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플린은 지난 2015년 러시아 국영방송 RT로부터 4만 5천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장군 출신인 플린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뒤 러시아와의 접촉이 문제가 돼 3주 만에 경질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소탕작전을 벌이던 미군 병사 2명이 사망했다고 미 국방부가 28일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아프간 동부지역에서 아프간 정부군과 함께 작전을 벌이던 중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공격을 받아 미군 병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존 니콜슨 장군은 ISIL과의 전쟁은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희생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이달 초 아프간 동부 난가하르 지역에 있는 ISIL 기지에 초대형 재래식 폭탄을 투하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의 마무드 아바스 잡치정부 수반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정파 하마스에 거듭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바스의 팔레스타인 당국은 27일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공급되는 이스라엘 전력 비용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처로 가자지구에는 전면적인 전력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 200만 명은 이미 여러 시간 정전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테러 단체로 간주하고 있는 하마스와 직접 교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 같은 조처를 취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이스라엘 연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하마스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아바스 수반의 파타는 지난 2007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짧은 내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27일 모술 서남쪽에 위치한 고대 도시 하트라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트라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몰아낸 부대는 하시에드 알샤비라는 준 군사조직입니다. 이라크군 고위사령관은 하시에드 알샤비군이 작전을 벌인 지 3일 만에 하트라를 완전하게 해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모술에서 120km가량 떨어진 고대 도시 하트라는 이라크의 주요 유적지들 가운데 한 곳으로 3년 전 ISIL이 이라크 내 광범위한 지역을 장악한 뒤 피해를 봤습니다. 하샤드 알샤비는 성명을 내고 하트라서브 외곽에서 ISIL이 설치해놓은 폭탄과 부비트랩 제거 작업을 벌이기 시작했고 민간인 5,500명과 양 16,000마리에 대한 대피작전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 시리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27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국제공항 인근 무기 공급 중심지에 공습을 가한됐다는 것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모든 국가가 이미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행동도 삼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시리아 주권을 존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합쳐 북미 지역에는 모두 3억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인종과 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땅이지만 아시아인, 또 아프리카계 흑인, 신대륙 발견 이후 이주한 백인, 그리고 그 이전에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까지 북미 지역을 터전 삼아 살아왔는데요.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북미 지역에 최초로 도달했던 현생 인류는 지금까지 약 3만 년 전쯤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교회에서 발견된 이 화석을 분석한 결과 그보다 약 10만 년이나 앞선 13만 년 전에 이미 북미 대륙에 인류가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화석 발굴 현장에서 사람이 돌로 때려서 부서진 것으로 보이는 동물 뼈 파편이 발견됐는데 이는 사람이 동물을 사냥하고 도구를 사용했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람의 뼈나 돌그릇과 같은 인류의 존재를 확실히 증명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인류 시작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물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3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역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8에서 22도, 신의주 7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도에서 21도, 함흥 7도에서 22도, 끝으로 청진은 7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데비 깁슨의 노래입니다. Lost in Your Eyes, 당신의 눈망울 안에서 길을 잃다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That I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폐기 입장을 유보하고 재협상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세 나라 사이에 관세 없이 상품과 용역을 거래하는 이 협정을 놓고 며칠간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자세한 사정 들여다보겠습니다. 2년 동안 중국에 억류돼 왔던 미국인 여성 사업가가 실형을 받고 추방을 앞두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서부 신장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이슬람식 이름을 금지했습니다.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선언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요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폐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재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에서 현 시점에서 나프타를 폐기하지 않기로 했고 세 나라 모두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재협상에 돌입하도록 필요한 각국의 내부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협상이 세 나라를 모두 더 강하게 나아지게 만들 걸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최근 며칠 동안에 나프타를 둘러싼 상황이 꽤 긴박하게 돌아갔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까지 나프타는 미국에 매우 나쁘다면서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에게 아주 나쁘기 때문에 크게 바꾸거나 나프타에서 영원히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수요일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 또 워싱턴 포스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를 폐기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준비할 걸 지시했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무역 정책을 관장하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 역시 전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나프타 체제를 완전히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예,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공방도 고조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기 앞서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었는데요. 캐나다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치즈 원료용 우유에다가 관세를 부과하자 미 상무부가 캐나다 주력 수출품인 목재에 대규모 상관 관세를 매기는 보복 방침을 발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캐나다가 미국을 아주 거칠게 대했다. 캐나다는 수년에 걸쳐 속여왔지만 이제는 참지 않을 거라고 적고 그래서 캐나다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는 커다란 적자를 보고 있지만 두렵지 않다면서 캐나다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다가 나프타 3개국 정상이 통화를 한 뒤에 폐지하지 않고 재협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나프타 폐기 계획을 천명해왔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 두 나라는 미국과 재협상을 의사를 거듭 밝혀왔습니다. 알렉스 로런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언제라도 재협상 테이블에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수요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나프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해온 이유는 뭡니까?
예, 나프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북미 대륙에 있는 세 나라 사이에 관세를 없애서 자유롭게 상품과 용역을 사고팔 수 있게 한 협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이웃나라로 빠져나가서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싼 물건이 미국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가중되는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해왔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가 미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이 2016년 5년 만에 가장 더딘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면서 GDP, 국내 총생산이 겨우 1.6% 올랐다. 미국 경제의 무역 적자가 엄청난 피해를 준다면서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이 나프타 때문에 보고 있는 무역 적자가 큰가요?
예, 미국 상무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멕시코와의 무역 거래에서 한 달에 약 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같은 기간에 월 280억 달러 규모인 걸 비춰보면 크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요. 반면에 캐나다와는 같은 기간 매달 10억 달러 정도 흑자였습니다.
네, 이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있지만 미국이 나프타로 인해서 보고 있는 이득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처럼 나프타로 인해서 일자리가 멕시코로 유출되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단점도 있지만 또 미국 소비자들은 싼 값에 상품을 구입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기록한 이 월 40억 달러 규모의 무역 적자는 주로 자동차 회사들을 비롯해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가 싼 데다가 관세가 없는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워싱턴에 있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목요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프타가 폐기되면 미국인들이 구입하는 픽업트럭의 가격이 3천 달러 정도는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오랫동안 억류돼 있던 미국인 사업가가 곧 추방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지난 2년 동안 공안 구금센터에 억류해온 중국계 미국인 여성 사업가 샌디 판 길리스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에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난닝시 중국인민법원이 화요일 길리스 씨에게 간첩 유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서 강제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길리스 씨는 이미 2년간 구속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르면 1년 6개월 정도의 형기가 남은 건데요. 법원이 길리스 씨의 추방 일자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 형기를 채우지 않고 조만간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길리스 씨가 중국에 붙잡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텍사스주 휴스턴 출신으로 미국과 중국 간 사업 자문을 하는 길리스 씨는 지난 2015년 3월 휴스턴시 무역 홍보 대표단의 일원으로 칭다오 그리고 선전을 거쳐서 광둥성 주하이를 방문했다가 공안에 체포된 뒤 구금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지난 1996년 광시성에서 간첩 활동했다는 혐의가 적혀 있었고요. 미국을 비롯한 외국 정보기관들을 돕도록 현지 중국인들을 포섭하려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리스 씨가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20년 가까이 된 혐의로 체포된 데다가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오랫동안 구금돼 왔기 때문에 유엔이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되는 이미 구금 사례로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길리스 씨에 대한 재판 절차를 계속 미루다가 구금 1년 반 정도가 지난 작년 가을에야 구체적인 공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길리스 씨를 석방하라는 요구가 계속돼 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권단체 등의 석방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중국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 후 미국 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협력 기조를 보임에 따라서 중국 법원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길리스 씨를 미국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걸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서부 신장 지역에서 이슬람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고요?
네, 중국이 신장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 신자들, 즉 무슬림들에게 무함마드라든지 극단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는 소수 종족인 위구르족 약 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서 종교적 극단주의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이 지역 남성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 또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 같은 히잡을 쓰는 것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모든 이슬람식 이름이 다 금지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 BOA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족 활동가들에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요. 약 30개 정도 이름이 금지됐는데요. 이슬람의 이른바 성스러운 전쟁을 의미하는 지하드라든지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 메디나, 또 이슬람 경전인 쿠란 같은 이름들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정규 교육이나 정부 지원 혜택 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인권 침해 논란도 나오고 있죠.
예, 전문가들은 무슬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런 강경 조치가 무슬림들의 반발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장 자치구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위구르 주민들과 중국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테러라는 명목으로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억압하는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는 당국의 이런 강경 접근이 전국적인 인종 혐오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중국의 인터넷 웨이보에는 어떤 인종 집단보다 국가가 우선해야 된다면서 한족 문화의 부활을 위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중국 당국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예, 중국은 위구르족의 법적, 문화적, 종교적 권리는 완전히 보호되고 있다면서 어떠한 인권 침해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본부를 둔 세계 위구르 총회 대변인은 직간접적으로 여러 불만과 신고들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신장 지역 남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 세율을 크게 낮추고 또 개인 소득세 등급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조세 개혁안을 공개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고 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 러시아 내통 의혹을 둘러싼 논란, 또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멕시코 출신 비율이 줄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세 개혁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에 내세웠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수요일 그 내용을 공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 세율을 대폭 낮추고 개인 소득 세제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은 이날 조세 개혁안 발표에 앞서 의회 전문 매체 더 힐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조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ery uncompetitive system that's hindering the economy and jobs. We want to make business.
네, 미국 조세 제도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건데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 소득 세제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춰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무느신 장관은 이번 조세 개혁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개혁안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개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네, 먼저 기업 관련 부분을 보면요. 법인 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크게 낮추게 됩니다. 기업들에 부과하는 세금인 이 미국 법인 세율은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이 수준을 끌어내리겠다는 건데요. 또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개인 소득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도를 단순화하는데요. 이 소득세 등급을 현행 7개에서 3개로 줄입니다. 10%, 25%, 35%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누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최상위층의 소득세율이 약 5%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등급을 나누는 소득 기준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화당이 사망세라고 비판하는 유산세도 없애고요.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이 자본 이득세율을 현행 23.8%에서 20%로 낮춥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얼마를 어떤 식으로 공제하느냐, 이 부분이 큰 고민거리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제 항목이나 방식도 단순화하는데요. 일단 기본 공제를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개인은 6,350달러, 부부가 함께 신고 신고할 때는 12,700달러를 기본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두 배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입이 24,000달러가 안 되는 빈곤층의 경우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기본 공제가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주택담보대출금 이자와 자선단체 기부금 등만 남기고 의료비라든가 이 지방정부 세금 등 대부분을 공제 항목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1년에 뭐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주택 대출금 이자로 낸 돈이 1년에 1,000달러, 뭐 교회 헌금이 100달러, 또 자동차세 등 이 주정부에 낸 세금이 500달러라면 이 지난해 총 수입 5만 달러에서 이런 공제액을 모두 제하고 이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앞으로 이 가운데서 이 주에 낸 세금 500달러는 공제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조세 개혁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대체로 공화당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같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세수 감세로 미국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 기관인 조세 재단은 트럼프 행정부 계획대로 조세 개혁이 단행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세입이 2조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는 하지만 이 법인세율을 낮추면 경제성장을 촉진해서 부족한 세수를 모을 수가 있다고, 채울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성장률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무르신 장관은 미국 경제가 한 해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1.6%였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부자들만을 위한 제도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위한 감세 제도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세 개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나 혜택을 보게 될지 이 세금 보고서를 봐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문우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충분히 재정 상황을 그동안 공개를 했다면서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외국 정부에서 나온 돈을 불법으로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플린 전 보좌관에게 불리한 자료가 공개됐군요.
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일라이자 커밍스 의원이 목요일 국방부 문서를 공개했는데요. 먼저 커밍스 의원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We have no evidence, zilch, that he obtained permission from the Secretary of the Army.
네, 플린 전 보좌관이 육군 측에 외국 정부로부터 보수를 받는 걸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군 장성 출신인 플린 전 보좌관은 국방정보국장을 지내고 지난 2014년에 전역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이 법으로 플린 전 보좌관 같은 군 장교가 전역한 뒤에 외국 정부로부터 보수나 선물을 받으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플린 전 보좌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돈을 얼마나 받았다는 건가요?
네, 지난 2015년에 러시아 RT 방송이 후원한 행사에 연사로 나서고 4만 5천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러시아 정부가 돈을 대는 방송사죠.
예.
또 로비를 목적으로 터키 정부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 약 50만 달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제이슨 제이피츠 위원장이 이 커밍스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직 군인이라면 이 러시아나 터키 혹은 그 어떤 나라로부터도 돈을 받아선 안 되는데 플린 전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플린 전 보좌관이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걸까요?
네,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커밍스 의원이 공개한 국방정보국 서한을 보면 국방정보국 이 DIA 측이 지난 2014년 10월에 플린 전 보좌관에게 이 관련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국방부가 하원 쪽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실이 또 플린 전 보좌관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플린 전 보좌관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플린 전 보좌관의 변호인인 로버트 켈러 씨는 앞서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에 이 국방정보국에 미리 알렸고 또 다녀온 다음에도 이 국방정보국에 연락을 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방정보국 측은 플린 전 보좌관이 이 관련 건으로 이 허가를 요청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subject is really deadly serious because it is a matter of national interest and national security.
네, 플린 전 보좌관의 행동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이 플린 전 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 안보 보좌관이 됐다가 이 러시아 관련 의혹으로 곧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자가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에 자신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난 사실을 숨겼다가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낙마했습니다. 이 러시아 관련 의혹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인데요. 플린 전 보좌관을 포함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선 기간을 전후로 해서 러시아 관리들과 접촉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의회가 또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을 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 내 불법 멕시코 이민자 수는 이미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멕시코 출신은 줄어들고 아시아계와 다른 중미 국가 출신은 느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한 데 따르면 지난해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멕시코 국적자는 560만 명이었는데요. 이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이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멕시코계가 가장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이 멕시코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6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른 나라 출신을 모두 합친 이 570만 명보다는 조금 적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200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또 멕시코계 불법 체류자 수는 지난 2007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계속 주는 추세입니다.
네. 이 전체 불법 이민자 추세를 보면 어떤가요?
네, 조금 줄어들었 긴 한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1,130만 명으로 추산됐던 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가 2015년에는 1,100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해 그러니까 2016년에 불법 체류자 인구를 1,1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9년 미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와 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좀 더 이 과거로 돌아가서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요. 1990년에 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는 350만 명에 불과했는데요. 그 뒤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7년이 되면 거의 3배로 늘어납니다. 당시 1,22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2007년에서 2009년 이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미국 경기 침체 때는 줄어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불법 체류자 인구가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20세기 최고의 프로 권투 헤비급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류가 창조한 모든 스포츠에서 이 무하마드 알리만큼 대중적이면서 위대한 선수가 또 있을까? 어떤 언론은 무하마드 알리를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워낙 유명하기는 합니다만 프로 선수로서의 기록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무하마드 알리는 세계 최초로 세 차례에 걸쳐서 헤비급 챔피언 자리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챔피언 자격을 세 번이나 되찾은 예는 전무후무합니다. 또 챔피언이라는 것이 되기가 참 어려운 건데요. 지키기는 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19번이나 방어에 성공한 것은 역시 대단한 기록이죠. 근데 은퇴할 때의 전적은 56승 5패, 그중에 KO로 이긴 것이 36차례나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어렸을 때 이름이 무하마드 알리가 아니었죠?
어렸을 때는 캐시어스 클레이. 알리라는 이름은 헤비급 프로 권투 챔피언을 차지한 이후에 바꾼 이름이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캐시어스 클레이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클레이는 1942년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클레이의 아버지는 간판을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예.
어머니는 가정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클레이가 어떻게 해서 권투를 시작하게 됐나요?
이 클레이가 12살 때인데요. 하루는 누가 자전거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알리가 화가 나서 경찰에 찾아가서 신고를 했는데요. 그때 잡기만 하면 내가 아주 혼을 내줄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때 그 경찰관이 조 마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경찰관이 권투 코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클레이한테 혼을 내주려면 혼을 내주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권투를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권투 도장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주 소질이 대단하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같은 크기의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몸이 대단히 빠르고요. 또 상대방을 치고 빠지는 것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투를 하기에 뭐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났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량을 보인 클레이는 아마추어 선수로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105번 시합을 했는데요. 아마추어로서 네. 그중에 100번을 이겼습니다. 진 것이 5번뿐이니까요. 대단한 기록이죠.
예.
그러다가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됩니다.
예. 자, 그때가 1960년 로마 올림픽 때죠?
그렇죠. 이 라이트 헤비급으로 출전한 건데요. 예선전을 모두 쉽게 이기고 결승전에서 폴란드 선수와 맞붙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선수는 제비그뉴 피에츠코우스키라는 선수였는데 이미 국제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강타자였죠. Cassius Clay of the United States comes out in the light trunks. Cassius Clay는 이 시합에서 판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땁니다.
예, 자, 금메달을 따내고 돌아온 이후에 바로 프로로 전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 전향 이후에도 승리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클레이가 19전을 하는데 19전 전승입니다. 한
예.
번도 패한 적이 없고 그중에 15번이 KO로 이긴 겁니다. 그렇게 시합을 하다가 1964년에 드디어 세계 챔피언에 도전을 합니다.
예, 그때 챔피언은 누구였나요?
세계 복싱 협회 WBA 그리고 세계 복싱 평의회 WBC의 헤비급 통합 챔피언이라고 하는데요, 소니 리스턴입니다. 당시 리스턴은 38전 37승, 그 중에 28KO 승을 거둔 그런 뛰어난 선수였고요. 한 번밖에 패한 적이 없는 선수죠.
예, 정말 뭐 챔피언을 할 만큼의 뛰어난 전적을 가진 선수였는데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 WBA, WBC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세계 프로권투계에는 여러 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권위 있는 양대 산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WBA와 WBC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다 합친 데서 통합 챔피언이다. 이런 얘기는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주먹이 센 사람이다 이런 걸 입증하는 것이 되죠.
예. 자, 그런데 알리가 그렇게 엄청난 선수 이 소니 리스턴에게 도전장을 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챔피언 소니 리스턴은 레프트 잽으로도 상대를 케어시킬 수 있는 철권이라고 합니다. 이 잽이라는 것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툭툭 건드리다시피 이 짧게 이렇게 치는 것인데
네.
그거 한 방만 맞아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게 강력한 주먹을 가진 리스튼이니까 뭐 클레이를 좀 얕잡아 볼 수도 있었겠군요.
그랬겠죠. 이 리스튼은 이 시합이 2차 방어전이었는데요. 클레이를 아주 풋내기로 봤죠. 그리고 아마 연습할 때 상대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클레이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소니 리스턴은 모자라는 사람이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I'm gonna float like a butterfly and sting like a bee.
이 말 두고두고 앞으로 클레이 그리고 모하마드 알리의 등록 상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됐죠.
예. 이런 큰 시합이 있을 때 이 도박사들의 동향도 관심거리인데요. 그때 도박사들은 승리를 어떻게 점치고 있었나요?
네, 9-1로 리스턴이 이길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예상을 했었죠.
Olympic light heavyweight champion Cassius Clay. Clay.
자, 드디어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클레이는 마치 경량급 선수처럼 빠른 발을 이용해서 링 위를 춤추듯이 빙글빙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리스턴의 살인 주먹을 피하면서 아주 힘이 빠지게 만들죠.
예.
그러면서 클레이는 날카로운 잽, 스트레이트를 이용해서 6회전 공이 울리기 전에 챔피언을 아주 탈진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 리스턴은 두 눈 위쪽이 터져서요. 더 이상의 경기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회 시작 공이 울렸는데 리스턴 쪽에서는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흰색 수건이 날라왔습니다.
예, 흰색 수건이 날라왔다는 건 경기를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흰 수건은 시합을 포기한다는 신호고요. 그러니까 클레이의 7회 TKO 승입니다. 테크니컬 KO라고 하는 그런 승리를 한 거죠. 캐시어스 클레이는 TKO 승이 확정되자 세계를 차지했다고 환호했습니다.
또다시 리스턴과의 대결이 있었네요.
네, 1차 방어전입니다. 알리의 1차 방어전이요.
예.
그런데 불과 1회에 KO승을 거둡니다. 리스턴이 너무나 빨리 바닥에 둘어눕고 말았습니다.
알리의 권투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중량급 선수와는 달리 알리는 힘보다는 스피드와 기술이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이 권투에는 인파이터와 아웃복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알리는 아웃복서입니다. 거리를 두고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 보통 권투 선수들은 팔을 앞으로 모아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기본 방어 자세인데요. 알리는 두 팔을 다 아래로 축 늘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허점을 보이는 거죠, 일부러. 이 권투는 굉장히 빠른 그 운동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간만 허점을 보여도 순간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트뜨리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알리는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상대방에서 바로 공격을 해들어옵니다.
네.
그때 알리가 피하면서 반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리 입장에서는 미끼를 던진 거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이 시합 이후에 이제 클레이는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네. 클레이는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합니다. 또 이름도 이제 캐시어스를 버리고 무하마드 알리로 바꾸죠. 알리는 1967년까지 계속 도전자를 물리치면서 왕좌를 지켜나갑니다.
네. 자, 이렇게 전성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 그런데 그에게 좀 좌절이 찾아오는데요. 이 징집 거부 사건이 바로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을 위해서 징집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때 반전운동도 한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알리는 베트콩은 나를 검둥이라고 무시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죽여야 하느냐 하면서 징집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실정법을 어긴 건데요. 이로 인해서 알리는 세계 챔피언을 박탈당하고요. 선수 자격정지에다 법원으로부터 5년의 실형언도까지 받습니다. 이것은 권투 선수로서는 사실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알리가 법정투쟁을 하죠. 어쨌든 시합도 못하고 돈벌이도 없고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프로 권투 헤비급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keep your head together. Keep your head together입니다. You know, there are times when we need to just relax and take a deep breath, just like thi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difficult or hard situations that you really can't control.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란스럽거나 괴로운 상황들을 닥칠 때가 있죠?
I met Diane, who really kept her head together and calm during a full rush period of sales at the mall.
그럼 먼저 제가 다이안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keep your head together이죠. 잘 들어보세요.
The rest of your change. Thank you. You know, you've been so kind to me.
Thank
I really
you.
Appreciate it. Thank I mean, I've seen a lot of people being pushy, right?
Right. Because when you have one person that's stressed out and what have you, and you getting stressed out, nothing's getting accomplished.
So you're keeping your head together, you're calm.
I'm trying.
You're breathing.
Department stores or malls here in America have huge sales several times a year. 저는 다이안에게 I've seen a lot of people being pushy, right?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세일, 그러니까 할인 판매 때문에 손님들이 대부분 조급해지죠? 라고 물어보니까 Right, 그렇죠. 하지만 직원이 손님 때문에 너무 힘들게 되면 Nothing is getting accomplished. 일 처리가 아주 어려워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시네요. 영어로 So you're keeping your head together. You're calm. So you're keeping your head together. You're calm.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Keep your head together 인데요. Keep. K-E-E. E-P, keep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이고요. head, head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ogether, together는 함께, 같이 라는 뜻이니까 keep your head together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다 또는 침착함을 유지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ank you. You know, you've been so kind to me.
Thank
I really
you.
Appreciate it. I mean, I've seen a lot of people being pushy, right?
Right. Because when you have one person that's stressed out and what have you, and you getting stressed out, nothing's getting accomplished.
So you're keeping your head together, you're calm.
I'm trying.
You're breathing.
오늘의 영어 표현, keep your head together.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는다 또는 침착함을 유지하다. Keep your head together.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아무리 먼 거리도 갈 수 있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해 4월 말 저유가와 전통적 화석연료에서 탈피한 에너지원 생산 다양화 시대를 맞아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다변화를 꾀하는 이른바 비전 2030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회담에서 미국은 사우디 정부의 2030 계획을 지지하고 이것이 사우디 경제와 사회에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 particular, specific commitments to increase foreign ownership on listed companies to boost
2030 계획은 특히 상장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확대, 여성의 경제 참여율 30%로 향상, 민간 부문의 GDP, 국내 총생산 기여도 65%로 확충 등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 에너지 부분에 대한 자유시장에 의한 가격 책정, 비석유 부문에 대한 수출 확대, 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과 보건 분야 역량 강화 등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사우디의 이 같은 노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에 대한 공공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우디 정부는 상업 거래에서 법치를 강화하고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업계 전문가들을 통해 개발된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적 재산권 보호와 사업체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양국 기업 간의 협력 촉진 등을 포함해 사우디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부문은 우수한 기술과 품질력, 창의력과 전문성, 믿을 만한 서비스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 경제에 투자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서 미국은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걸프 지역의 사업체들은 세계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